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집결한 러시아 병력이 13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미국 정부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가 AP통신에 밝힌 이 같은 병력 규모는 지난 몇 주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10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통신은 또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미국과 유럽의 정부 당국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15일 동부 우크라이나 지대에서 진행할 예정인 훈련을 러시아 군이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 소식통이 익명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면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훈련을 침공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정보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훈련을 겨냥한 이 같은 위장 작전이 러시아가 향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언제든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3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방송에서 올림픽 기간 중에 침공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군 부대가 배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침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오는 20일 종료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이전에 침공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병력을 구축하는 방식과 한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 곧 대규모의 군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러시아의 공격은 미사일과 폭탄 공격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 외교장관 참석차 호주를 방문한 이후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하와이를 방문해 13일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전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현 상황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1시간가량의 전화통화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현재 러시아가 미국이 건넨 러시아의 안전보장안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미국이 건넨 답변에 대해서 러시아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러시아가 이에 따를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이에 참여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14일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18분 기준 브렌트유는 94.9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기록한 배럴당 96.16달러 이후에 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 역시 지난 2014년 9월 94.94달러까지 오른 데 이어 이날 93.9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러시아 측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미국 측의 발언이 이 같은 국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수 해양방류계획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AEA 관계자와 다국적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구해냈습니다. 구스타브 카루소 IAEA 핵안전보건국 조정관은 조사에 참여한 다국적 전문가들 가운데에는 이웃나라인 중국과 한국 측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번 검증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과학에 기반한 태도로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AEA 조사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준비 상황에 대한 검증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타격 역량을 과시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국제사회가 하는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풍경도 가끔 눈 내리겠고 평북 새벽까지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깊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깊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 장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용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불법적인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과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도 계속 열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장관들은 미일 그리고 미한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란 점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밖에 3국 장관들은 북핵 수석 대표들이 빈번히 협력한다는 점을 평가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명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진전시킬지를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불법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Finally, we discussed how to advance our shared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어 지난달 8건의 북한 관련 개인과 기관의 제재를 부과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3국 장관들이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포함한 미한일 3국 북핵수석대표와 함께 북한을 억제하고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며 북한의 도발이나 무기 사용을 막는 한편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인 미국과 일본,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ogether with our respective special representatives on this topic, Ambassador Sung Kim, who's here, Special Representative No, Director General Funakoshi.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그런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용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북한이 이런 위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고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언제 어디서고 만날 의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북한도 이에 화답해 대화와 외교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3국 장관들이 역내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며 미일 그리고 미한동맹은 이런 점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3국 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안보리에서의 대응에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 한국, 일본은 3국 외교장관 회담과 별도로 미한 그리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정 장관이 양자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대한 개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한국과 다른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영내와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이 포괄적, 호혜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장관은 미국 정부가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영내 관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호주 피지 방문에 이어 호놀룰루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데 대해 미국의 굳건한 미한 동맹 중시와 강력한 영내 관여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공동대응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외교 전선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위협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어떤 대응이 나올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 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규탄하고 기존의 대북 기조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 국면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밝힌 뒤 우리는 추가 조처를 위해 아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한일 세 나라가 규탄이라는 표현을 담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의지를 과시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조치 차원에서 구체성의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주목적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강력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 성명에서 규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이번 공동성명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지난 2017년 독일 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동성명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 이외 미중 전략 경쟁과 여러 글로벌 현안들을 포괄했다는 점이 과거 북한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세 나라 공동성명과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상대로 한 산재한 외교 난제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갖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선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상황을 호전적인 대치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선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홍 실장의 분석입니다.
상당히 미국 측이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들이 너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다루거나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싶진 않다. 이런 기조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동성명의 상당 부분이 중국 견제에 할애된 데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과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메시지를 중국과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과거엔 북한의 도발을 골칫거리로 여겼던 중국의 태도가 이제는 도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북한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발을 강화한다고 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지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좀 더 자유롭게 한국이나 그 일본 또는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추가 관여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한국 측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미국 측이 상당히 경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되고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될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며 드러내기는 빠르지만 수면 아래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동안 미한 간 논의해온 대북 관여 방안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등이 있는데 외교부 당국자의 언급은 한국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이와는 다른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계속 요구해왔고 또 주장해온 것은 보다 적극적인 북한에 대한 관여 또 외교 대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직접 좀 표현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외교적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 상황에서의 동결을 모색하는 대북 접근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실장도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 측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담는 수준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친서 등을 제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대외 교역을 일부 재개하면서 기존의 비상 방역 체계 변화를 시사한 점과 관련해 백신 체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미 한이 지금이 인도적 차원의 백신 지원을 북한에 제한할 적기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만남을 거듭 촉구하면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겠다고 밝힌 공개적 반응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시도가 현실화될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타격 역량을 과시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불거져온 북한과 이란 간 무기 협력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미사일 시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비확산체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미국을 거론하며 최근 시험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임을 시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막으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무엇보다 미국인과 파병 병력,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당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언급할 게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9일 연초에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발사 등에 대해 위대한 담력과 배짱이 불러온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한 나라는 지구상에 자신들밖에 없다며 많은 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자신들은 미국의 할 소리를 다하며 당당히 맞서는 나라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과 동맹, 배치된 병력의 안전을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탐색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며 두 나라 관계가 미국 정부의 비확산 감시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의 미사일 기술 개발에 북한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의회조사국 CRS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는 이란, 북한 관계를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은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여전히 중요한 비확산 도전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과 기술 확산 능력을 막기 위해 다양한 비확산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회조사국은 2일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광범위한 전략적 모험,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한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이견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문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알고 있지만 새로 밝힌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문 대통령의 설명처럼 북한의 JR 구체적 종전선언 문안을 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손을 내밀어 북한과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모든 범위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세계 각국 통신사와 합동으로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는 북한에 제시할 문안까지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라며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공격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1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책 방향으로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계속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 북한 주민들의 삶과 생계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인권을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확장 억지와 한일과의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전체에서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 체계 그리고 전략적 안정에 대한 다른 신규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담긴 대북 접근법은 지난해 4월 100일간의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낸 뒤 백악관이 제시한 방향보다 구체적입니다. 당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전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이와 비교해 새로 명시된 대북 정책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영내와 그 너머의 연결 강화, 영내 번영 도모, 안보 강화, 다국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증진 등 인도태평양 전략의 다섯 가지 목표 가운데 안보 강화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욱 집중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이 중국을 비롯한 증가하는 도전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는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 가운데 네 번째로 거론됐습니다. 안보 강화와 관련해서는 통합 억지가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어떤 형태나 영역의 공격도 단념시키고 격퇴하기 위해 전쟁 수행 영역의 모든 노력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적 힘인 안보 동맹과 안보 협력망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며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역내 5개 조약 동맹을 계속해서 현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 간 관계 강화를 독려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시대의 본질적인 현안들에 맞서기 위해 집단적 힘을 모으는 유연한 모임을 통해 일할 것이며 특히 쿼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주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일 협력 확대를 구체적인 행동계획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주요 도전 과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삼각 채널을 통해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안보를 넘어 역내 개발과 기반시설, 핵심 기술과 공급망 문제, 여성의 지도력과 역량 강화에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욱더 역내 전략을 삼각공조의 틀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향후 1, 2년간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인도태평양 경제의 틀 출범, 오커스를 통한 억지력 강화, 미한일 협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당국자들은 세 나라 간 공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한국과 협력을 증진하겠다며 그 맥락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와이에서 한국, 일본의 대화 상대와 만나고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그의 상대들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사비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미국과 한국 또 미한의 3국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지만 신서 교환과 고위급 특사 파견과 같은 새로운 외교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북 지도자의 개인적 관계에 치중한 외교는 문제 해결보다 상황 관리적 측면이 크다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조생윤 대사님, 우리는 지난 1월 월별로는 가장 많은 북한의 시험 발사를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I do believe the fundamental reason why North Koreans are stepping up.
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 박차를 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쪽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해석합니다.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험 발사를 하고 핵물질을 축적하며 더 정교한 미사일 기술을 얻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좋든 싫든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생윤 대사님, 그렇다면 미국과의 대화에 현재 북한은 급하지 않다는 건가요?
They are absolutely not in a hurry. For
북한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미국이 다른 일로 분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분산된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에서 회담을 한다고 해서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세 번의 정상 만남을 가졌죠. 그러나 북한은 아직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이 분명하지 않다는 실망을 하는 것이죠. 또 높은 직급이 자신들과 관여하지도 않는 점도 그렇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하와이에서는 미한일 3국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이번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3국이 북한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한 반면 일본은 억제력 강화와 완전한 제재 이행을 논의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건가요?
Well, I personally think there's really nothing new there because Japan has always been primarily.
글쎄요,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본은 언제나 억지력에 주로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화 촉진에 주요 관심이 있었죠. 미국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 두 나라의 차이점을 하나로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전은 결국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은 미국 지도부에 의해 계속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윤 대사님이 앞서 말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진행되는 것을 허용해 스스로 궁지에 몰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조승윤 대사님, 이번 회동을 통해 어떤 일들을 예상하십니까? 미한일 3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실제로 일치돼 있나요?
The number one diplomatic and tactical goal of North Korea.
북한의 첫 번째 외교 전술적 목표는 적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을 분리시키고 일본과 한국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북한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매우 잘해왔습니다. 특히 지금 잘하고 있죠. 따라서 앞서 언급하신 일본과 한국의 다른 관점은 두 나라가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관여하고 싶어하고 또 이른바 평화적인 출구를 찾고자 합니다. 일본은 더 강경한 정책적 압박을 원하죠. 따라서 미국은 이 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이 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승윤 대사님, 2017년 직면했던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No, certainly not. We're not there yet. I mean, if you remember,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그 상태는 아닙니다. 2017년은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하와이를 타격할 것이라는 잘못된 경보가 울렸었죠. 그런 수준의 긴장감이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두 가지를 하기 전까지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말하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Of course, the problem here is that North Korea has signaled its intention to shed itself.
물론 현재의 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폐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런 방향으로의 첫 단계였다고 봅니다. 이건 2017년 긴장 상황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을 수습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무기실험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뒤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논의한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 2017년 후반부와 다른 상황이란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승윤 대사님, 2017년과 2018년 당시 북한과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상황 반전을 위해 했던 일들이 지금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do believe that a new diplomacy is needed.
새로운 외교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북한 상황을 되돌려놓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은 미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무장관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이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위급 특사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바구니입니다. 누군가 바구니를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 바구니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빈 바구니를 들고 갈 순 없습니다. 바구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같은 특정 조치를 취한다면 그 대가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구니도 있고 바구니에 채울 무언가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국 쪽에서 더 높은 직급이 관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do think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n some ways spoiled the North Koreans with its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면에서 높은 직급을 활용해 북한의 눈을 높여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백악관과 미국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다루는데 실제 딜레마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개인적 관계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한 것은 문제를 관리한 것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제 긴장 고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개인적 관계로 구축된 관리 체계가 실제로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말이죠. 상황이 고조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매우 조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조승윤 대사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It's easy to say if you're not personally involved as he won't be.
자신이 연관된 문제가 아니면 말은 하기 쉽습니다. 몇 개월 뒤면 그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은 추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수십 년간 일종의 국제적 도전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요도 측면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중동의 평화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그들이 관여하고자 하는 길을 발견할 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은 개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그런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셉 윤 전 대표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한에 처음으로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백신이 배정됐습니다. 유니세프는 백신 등 추가적인 대북 지원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최근 공개한 14차 신종 코로나 백신 배분 계획을 통해 미국 제약회사인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인 코보백스 25만 2천 회분을 북한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보백스는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인도 혈청연구소가 생산하는 신종 코로나 백신입니다.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북한에 배정된 물량은 12만 6천 명 분량입니다. 코백스가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을 북한에 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북한에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와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만 배정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백신 수령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실제로 북한에 전달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백스를 운영하는 세계백신연합 가비는 9일 지난해 북한에 전달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더 이상 북한과 관련이 없다며 다른 필요한 국가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배정됐던 중국산 백신 시노백을 코로나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재배정하도록 양보했습니다. 가비는 11일 VOA에 현재 북한에 배정돼 있는 백신 분량은 13차 분배 계획에서 배정된 128만 8,800 회분과 이번에 배정된 25만 2천 회분 등 모두 154만 800 회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해 북한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유엔 아동기금 대변인은 11일 VOA에 가비 측의 최근 제안에 대해 알고 있다며 북한에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어 유니세프는 백신을 포함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필수적인 구명물자의 이동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을 비롯한 보건과 영양, 물과 위생 품목을 포함한 추가적인 물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으로 반입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유니세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활동 내역을 담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남포항에 수개월 동안 격리됐던 1차 지원 물자가 소독 과정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운송된 물자에는 임산부와 수유 여성 16만 명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미량 영양소 치료제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베이징에 바짝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이 계속될 경우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지난 4일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이날 안보리를 소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회의는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 대사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자고 촉구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We call on all council members to speak with one voice in condemning these dangerous and unlawful acts.
한편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한 미사일 문제를 풀려면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보기 원한다면 성의와 유연성을 더 보여야 한다며 북한의 우려를 수용할 보다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법과 정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ey do want to see some new breakthrough, they should show more sincerity and flexibility.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대응에 나섰고 중국도 협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6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러 갈등마저 부각되면서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가 공동 대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질서가 미중 갈등 구도로 재편되면서 북한과 중국은 밀착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은 중국의 대북 경제 원조 움직임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월 16일 북중 철도화물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화물 열차는 신유주를 출발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단둥에 도착해 준비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은 이후로도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중국이 북한에 무상으로 물자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일단은 외상을 주는 게 아닐까 봐집니다. 특히 북한이 이제 2월에 정치적 그 행사, 2월과 4월에 정치적 행사가 큰 게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는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하는 데 달래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북한도 중국에게 깍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중 관계는 불패의 전략적 관계로 다져졌다며 두 당 두 나라 인민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체육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에 7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자 발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중 양국이 마크에서 미사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re's some heavy talking going 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on these missiles.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을 타개하고 미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뭐 중국에 절대적으로 예속된 행보를 걸어온 적이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북중 관계를 활용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전략을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하고 중국, 특히 러시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공동전선의 형성의 가능성은 있지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이루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합니다. 한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북중 밀착에 미국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 하와이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상국 외교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9일 서욱 한국 국방장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풀려면 전통적인 대응에 탈피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려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보완할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look beyond sanctions to other instruments.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워싱턴의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담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uck in a position where it doesn't have the political capital to do anything bold with North Korea, such as trying to engage them, because it looks like rewarding bad behavior.
앞서 뉴욕 타임스 신문도 1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뒷전에 밀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 악화와 북중 밀착은 북한 비핵화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미중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7년간 계속된 북핵 6자회담에서 중국은 의장국을 맡아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또 미중 양국은 과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해왔습니다. 켄 고스 국장은 지금처럼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북중 밀착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북중 밀착이 북한의 핵보유 공식화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한병도 가끔 눈 내리겠고 평북 새벽까지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 영하 4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4도. 양덕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7도. 신의주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3도. 구성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 강계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6도. 희천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 낮 영하 3도. 개성 아침 영하 8도, 낮 영하 2도. 사리원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4도. 신계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7도, 낮 0도. 장전 아침 영하 5도, 낮 2도. 평강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그리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8도, 낮 2도. 장진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10도. 청진 아침 영하 6도, 낮 0도. 김책 아침 영하 6도, 낮 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9도. 김영권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10도. 삼지연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1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일겠고 먼 바다는 2에서 4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1.5에서 3m를 일겠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에 10만 병력을 집결해놓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같은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 영토 보존의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과거 우크라이나에 그랬듯이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f we allow these basic principles to be violated with impunity, then we are opening a Pandora's box that will be.
블링컨 국무장관은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원칙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유럽과 전 세계에 걸쳐 한 번도 보지 못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분열과 분쟁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운명만 걸린 것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가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과 함께 러시아에게 외교와 대화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안정대화를 갖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 나토와 러시아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56개 국가와 기관이 참여한 평등한 협의체를 열어 유럽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한 조치를 준비했다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We have spent an equal amount of time building both of those up, working very closely with Europeans.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유럽과 협력해 상당히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재 방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국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위력 증강도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의 길로 이 길을 선택할 경우 평화와 안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공을 선택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국제적 비난과 제재 등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계속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러시아의 선택에 대비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Thank you.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집결한 러시아 병력이 13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가 AP통신에 밝힌 이 같은 병력의 규모는 지난 몇 주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10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통신은 또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과 유럽의 정보당국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15일 동부 우크라이나 지대에서 진행할 예정인 훈련을 러시아군이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 소식통이 익명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을 침공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정보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훈련을 겨냥한 이같은 위장작전이 러시아가 향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3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방송에서 올림픽 기간 중 침공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어 언제든 침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오는 20일 정도 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이전에 침공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병력을 추격하는 방식과 한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 곧 대규모의 군사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러시아의 공격은 미사일과 폭탄 공격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 외교장관 참석차 호주를 방문한 이후에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한국 하와이를 방문해 13일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전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현 상황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1시간가량의 전화통화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현재 러시아가 미국이 건넨 러시아의 안전보장안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미국이 건넨 답변에 대해 러시아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러시아가 이에 따를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14일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18분 기준 브렌트유는 94.9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기록한 배럴당 96.16달러 이후 약 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성능 가격 역시 지난 2014년 9월 94.94달러까지 오른 데 이어 이날 93.9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러시아 측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미국 측의 발언이 이 같은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바딘 프리스타이코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러시아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추진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히자 국제유가는 한때 진정됐지만 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걸프 지역 아랍 국가인 바레인을 방문했습니다. 14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 도착한 납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마드빈 이사 알칼리파 국왕, 살만 빈 하마즈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두 나라 지도자들은 양자관계 강화의 추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특히 기술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외교와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재로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했고 바레인은 이 가운데 한 국가입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2월 15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